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쿠바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어제 쿠바 아바나 대학 강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양국의 강력한 친선 우방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양국 간 무역과 문화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쿠바 방문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파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광산과 전력, 석유, 농업, 관광 분야 등에 투자해온 캐나다 기업들은 쿠바와의 무역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미국 뉴욕에서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세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당시 통화에서 강력한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일본 내 미군기지 운영비 등 아태 국가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현지 언론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세계화의 후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독일인들과 미국인들은 그들의 가치와 사상에 따라 세계화를 이룰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세계화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독일의 협력 관계를 넓고 깊게 만든 것은 기업과 시민 그리고 지구촌 사회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메르켈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주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30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5일부터 이들리브와 홈스주에 있는 테러 분자들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사살된 테러 분자들은 파테 알샴 전선이라는 단체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단체 지도자가 알레포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리아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오직 테러 단체만을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형사재판소 ICC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로마 규정에서 러시아가 탈퇴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는 로마 규정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비준을 미뤄왔습니다. 앞서 ICC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갈등을 유발했으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점령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의 뒤를 따라 필리핀도 ICC를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2011년 탈레반 정권 몰락 이후 가장 많은 100만여 명의 난민들이 되돌아갔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이 중 39만 명은 유엔의 본국 송환 계획에 따라 또 62만 명은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추방돼 돌아간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나머지 6천여 명은 유럽에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람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프간으로 되돌아간 난민의 약 5분의 1은 이란에서 추방된 사람들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윤병세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청문회에 참석한 탈북자는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refore, I am sincerely hoping that Canada will be an option for North Koreans.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 내 철수는 장차 이 지역에 핵무장을 초래해 동북아시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민간단체가 경고했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가 되겠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토마스 오헤와 퀸타나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고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도 직접 들을 예정인데요. 퀸타나 특별보고관과 만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마스 오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6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한 인권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유엔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16일 채택된 상황에서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이번 한국 방문이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에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책임 규명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결의 채택이 투표가 아닌 의견 일치 형식으로 이뤄진 데 대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풀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번 접견이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 의사를 표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찾는 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 역시 윤병세 장관과의 이번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을 듣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내년 3월 발표될 북한 인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루즈키 다루스만 보고관의 후임으로 지난 8월 임기를 시작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외교부와 통일부 등 한국 정부 관계자와 탈북자들을 만나고 북한 인권기록센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 규명을 위한 독립전문가 그룹도 오는 21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임명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을 조사해 유엔 총회와 인권 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국제사회에서 논의 중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강력한 추가 제재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번 결의가 신속히 채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캐나다 상원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 탈북자는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 오드리 박 씨는 이날 청문회에서 10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세 차례나 강제 북송돼 노동 단련대로 보내지는 등 고난을 겪은 일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인신매매됐던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6년 마침내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 탈북에 성공한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이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till many mothers and fathers, sons and daughters.
아직도 많은 탈북자 부모와 자녀들이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이들이 캐나다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결코 이들을 잊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망명을 신청하고 싶어 하지만 현행법상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머물거나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정부가 많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Therefore, I am sincerely hoping that Canada will be an option for North Koreans and Canada.
캐나다가 탈북자들에게 또 다른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박 씨는 탈북자들이 캐나다 정착을 원하는 이유로 캐나다에는 이민과 난민 정착 관련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고 민간단체 등 탈북자들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가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로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지난 2013년부터 개정된 난민 보호 규정을 한국에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통해 들어온 탈북자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박 씨는 캐나다 정부가 다시 탈북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y doing that, I think not only help North Korean live in safer place, better place, but also can send.
캐나다가 탈북자들을 수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더 좋고 안전한 곳에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과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박 씨는 또한 캐나다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시키고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낳은 아이들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촉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한미 양국이 지난달 외교 국방 장관 연석회의 때 합의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출범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협의체는 두 나라 외교 국방 차관이 참석하는 고위급 대화 통로로 미국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거시적 전략과 정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번 실무협의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긴밀한 관계 구축과 확장 억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에 관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철수는 장차 두 나라의 핵무장을 초래해서 동북아시아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고 북한의 비상사태에도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시아재단이 15일 아시안의 미국의 역할을 진단하는 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아시아와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학자 8명이 주도해 작성했고 차기 미 행정부의 역할에 대한 아시아인들의 시각과 전략적 제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100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특히 내년에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에 10개의 핵심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네 번째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느 때보다 임박한 위협으로 수년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확보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 재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며 차기 행정부는 강력한 국제 제재 이후에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자 중 한 명인 한국의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한편 6자회담을 이란 핵합의를 이끌었던 PO-1 협상구도로 바꾸는 게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 등에 대해 북한과 포괄적 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평화협정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드시 한국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급작스런 급변 사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다양한 비상사태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한국과 중국 등 핵심 당사국들과 협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유세 도중에 여러 번 언급했던 이른바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따른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과 관련국들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지역 불안정을 촉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의 철수는 두 나라의 핵무장을 야기해 동북아를 더 위험한 지대로 만들고 비확산 조약 체계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북한 정권의 오판으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점증하는 영내 안보 환경의 불안정은 아시아 내 미국의 경제 이익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차기 미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재확인하고 영내 질서를 위한 미국의 지도적인 역할을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서는 권고했습니다. 아시아재단은 세계 인구의 61%, 세계 30대 도시 가운데 절반이 아시아에 있고 미국의 핵심 교역국들 역시 아시아에 집중돼 있다며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중시 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아시아재단은 한국 등 18개 아시아 국가와 워싱턴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다양한 사업에 9,5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군비 축소와 핵무기 확산 방지 분야 전문가들이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15차 한 유엔 군축 비확산 회의가 오늘 제주도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 또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북한이 올 들어 핵실험을 두 차례 감행하고 미사일 수십여 발을 발사한 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최종문 한국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비롯해 유엔과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 인도 외교부 등의 군비 축소와 핵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대북 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게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행정부가 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북핵 구상이 아직 불투명한 만큼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안보팀 인선이 마무리되고 6개월 이상 정책 점검 기간을 거친 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새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황지환 교수입니다.
중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봐서 전략적 인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 인내를 더 넘어서는 전략적인 무관심이 가장 기본일 가능성이 커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 문제가 관심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 문제는 더더욱 프라이어리티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미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점검 기간에 외교안보 참모진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대북정책 목표를 조율하고 북한 문제가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북접근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힌 만큼 우선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 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공화당 정강 역시 북한을 김 씨 일가의 노예국으로 규정하고 북핵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천용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교안보팀이 꾸려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외교안보 라인에서 입각할 가능성이 있는 인사들을 보면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밑에 팀이 누가 어떻게 가실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개 거론되는 사람들의 그 성격으로 보면 그때 킹리치나 뭐 지금 존 볼튼이나 다 그 사람들은 훨씬 강성이죠. 지금보다는 훨씬 강성이니까 좀 더 제재를 하더라도 강한 제재로 저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죠.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로는 존 볼턴 전 유엔 주재대사,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혁 교수는 사업과 성량을 가진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탐색적 대화나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가 고립주의를 중심으로 한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전향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판이 또 오히려 그러니까 대화 국면을 갈 가능성이 더 저는 많다고 봐요. 주한미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미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화 국면을 갈 가능성이 더 있고요.
북한의 사체 핵실험 이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당국대 이동민 교수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일관되게 요구해오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방식에서 선회해 1차적으로 핵 동결 수준을 제시하면서 대화를 시도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관건은 북한의 대응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기획본부장은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급격히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트럼프 이제 정부 새로운 팀이 들어서서 대북정책을 짤 텐데 그 대체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아마 북한이 좀 그 뭘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그 대북정책이 확립되기 전에 북한이 만일 뭐 또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도발을 한다면 아마 급격히 또 강경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대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등 강력한 군사적 선택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지만 실제 행동이 옮길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오히려 북핵 문제를 중국에 일임하며 방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동대 박원건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를 미국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김정은과 진지한 무슨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실패다. 북한 문제는 자기는 부르겠다 김정은을. 근데 부르지만 공식 국가 대 국가의 그런 정상 간의 만남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잘 타이거거나 아니면 겁박을 주겠다 그런 투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더 핵심적인 게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크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고 대북 제재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오히려 안 나올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로서는 미한 간 긴밀한 조율 없이 이루어지는 미북 대화도 곤욕스럽지만 일방적인 대북 선제 타격이나 북핵 문제 방위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새 행정부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조율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대북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난 2월 한국 정부 결정에 따라 전면 폐쇄된 이 개성공단,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개성공단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위성사진이 공개됐는데요. 폐쇄될 당시 상태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간 위성에 포착된 북한 개성공단은 적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내 도로에는 차량은 물론 사람의 이동 모습으로 보일 만한 움직임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민간 위성 업체인 디지털 글로브사가 지난달 5일 촬영해 이달 16일 무료 위성 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에 공개된 해당 사진은 이처럼 개성공단이 지난 2월 문을 닫을 당시와 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발한 북한은 다음 날인 11일 한국 측 인원에 대한 추방을 통보했고 한 달 뒤인 3월 10일에는 한국 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 남겨진 한국 기업들의 건물과 기계설비, 차량, 중장비 등을 북한이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북한이 아직까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처분이나 전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운영되던 약 300대의 출퇴근용 버스의 경우 기존에 주차된 차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3월 VOA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290여 대의 버스를 운행했다면서 노란색 버스는 타가소형 버스, 파란색과 빨간색 버스는 노선과 무관하게 운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 직후인 지난 3월 찍힌 위성사진과 비교해봐도 일부 버스의 위치만 약간 바뀌었을 뿐 버스의 색깔이나 숫자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내에서 진행되던 공사 현장에 남아있던 중장비들 역시 3월에 있던 자리에서 이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함경북도 일대에서 발생한 수해 현장에 굴삭기 등 여러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개성공단 내 레미콘과 덤프트럭 등 한국 측 자산만큼은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아울러 각 기업 내 주차장에 있던 수십여 대의 승용차 등 일반 차량들도 제자리에 있었으며 건물들도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일각에선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이 일대에 군부대를 배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지만 관련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공단과는 대조적으로 바깥쪽에 위치한 마을은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마을 도로 곳곳에는 차량은 없었지만 걸어다니는 주민들의 모습이 목격됐고 논과 밭에서는 가을거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함경북도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산림집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 수여지역 곳곳에 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함경북도 지역 수재민들이 새로 지은 주택에 입주를 시작했다고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이 15일 밝혔습니다. 러시아대사관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라선시 인민위원회 조인철 부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조인철 부위원장은 15일 라진역에서 열린 구호물품 전달 행사에서 러시아 보카레프 영사에게 지난 10일 새 살림집 건설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하길 거부한 평양주재 서방외교관도 최근 VOA에 수재민들이 새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입주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주 현황과 수혜 지원 상황 등을 살펴보기 위해 서방 측 관계자들이 이번 주 닷새 일정으로 수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교관은 이달 초 수혜 지원 감시를 위해 함경북도 회령시와 온성군, 무산군을 방문했다며 적어도 몇천 가구에서 많게는 만 가구 주택이 거의 완공된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 건설된 건물은 주로 아파트 단지와 두 가구용 살림집이었다고 이 외교관은 덧붙였습니다. 또 새로 건설된 건물은 수해 이전의 건물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 특히 아파트는 겨울에 단열이 잘 안 될 것으로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방문했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무척 빠른 속도로 건물이 지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 IFRC도 지난달 말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11월 중순을 목표로 주택 2만 가구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에 건축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국제적십자사의 패트릭 엘리어 씨는 수해 지역에 아파트와 주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이 정도의 재난을 겪은 뒤 복구를 하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수해 지역에 만 가구를 짓는 데 필요한 지붕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수해 지역 곳곳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 모습이 인공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산군에는 13만 8,500제곱미터 면적의 논과 밭에 빨간 지붕 아파트 10여 채가 새로 들어선 것이 포착됐습니다. 10월 27일자 어스캐스트 위성사진에 찍힌 이 아파트는 수해 직후인 지난 9월 구글 어스 위성사진에는 보이지 않았던 건물입니다. 회령시에는 빨간 지붕의 공동주택 50여 채가 건설된 것이 확인됐고 연사군에도 푸른색과 빨간색 지붕의 대형 아파트 3개 단지가 들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외국인들에게 북한은 여행하기 어떤 곳일까요? 여행 위험도에서 북한이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부분에서는 아주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의료지원업체인 인터내셔널 SOS와 경영위험관리자문업체 컨트롤리스크가 15일 2017년판 여행위험지도를 공개했습니다. 두 업체가 여행이나 사업 목적지의 위험도를 알려주려고 제작한 이 지도는 75개 나라를 대상으로 여행 위험도와 의료 위험도 그리고 길거리 안전도를 표시했습니다. 세 가지 지수 가운데 먼저 여행 위험도에서는 북한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여행 위험도는 전쟁, 내란, 테러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나 범죄, 사회 기반 시설 수준, 응급체계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고려해 모두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이 속한 중간 등급은 종종 정치적 불안정 사태가 발생하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북한과 더불어 러시아 등 몇몇 동유럽 국가와 아프리카 일부 나라 그리고 브라질 등이 중간 단계 위험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여행 위험도에서 안전한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등급은 범죄율이 매우 낮고 인종차별이나 민간 소요 사태 등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만일 테러가 나도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나라에 해당합니다. 반면 북한은 의료 위험도 부분에서는 매우 위험한 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등급은 병원 등 의료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매우 부실한 상태를 뜻합니다. 북한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이라크 등과 함께 의료 위험도에서 고위험군에 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가장 위험도가 낮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한편 도로 안전도에서 북한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남북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 남북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여론조사기관 월드리서치 등에 의뢰해 한국의 성인 남녀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 한국인의 의식, 가치관 조사에서 통일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8%가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32.3%에 달했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06년 조사 때 응답률인 16.8%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입니다. 연령별로는 20대는 41.8%가, 30대는 38.3%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답해 젊은 층일수록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급적 빨리 통일해야 한다는 응답은 16.9%로 2006년 28.0%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의 핵 개발이 폭주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지속되고 고도화하는 양상까지 띄면서 한국 국민들이 남북관계를 안보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이 때문에 박근혜 한국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통일 대방론이 국민들 사이에서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떤 핵 개발을 지속함으로 인해서 북한 체제가 쉽게 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한국 주민들 간에 많이 또 상당히 강하게 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의 시기 관해서도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 간은 물론 한국 내부에서의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이념적 갈등이 큰 것도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남북 간의 경색이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북한하고 함께 사는 것이 또 쉽지 않겠다는 그런 인식을 또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갈등들 특히 이제 북한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이런 게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갈 바에는 따로 사는 게 낫겠다는 체념 같은 거 이런 게 상당히 확산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통일 후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많았고 가치관의 차이, 생활방식 차이, 정치적 혼란, 빈부격차 심화 등이 적시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최규빈 박사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그분들 우리도 수용해야 되는 경제적인 능력, 그다음에 우리 경제적 지원 부분이 여전히 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이익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또 어느 부분에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통일 효과를 묻는 질문엔 전쟁 위험이 없어진다가 35.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이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커진다, 인도적 문제가 해결된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다의 순으로 꼽혔습니다. 통일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응답자의 47.7%가 한국식 체제 통일을 선택했고 체제 공존이라는 답변이 39.1%, 제3의 체제가 10%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별 친밀도는 미국이 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은 58.2점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10년 후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로는 응답자의 69.8%가 중국을 꼽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하고 오늘 미국 뉴욕에서 만납니다.
예.
또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오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순방국인 독일에 도착했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에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나섰는데요.
예.
관련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제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하고 오늘 뉴욕에서 회동하는데요.
예.
이번 뉴욕 회동은 아베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 축하 전화를 걸었을 당시 성사된 걸로 알려졌고요.
예.
아베 총리가 이번 주말 19일부터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24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정상회담 참석차 페루를 가는 길에 들른 겁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을 상당히 좀 이 만남이 굉장히 빨리 성사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욕을 방문하는 목적은 뭔가요?
이번 회동은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예.
일본의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예.
아베 총리가 일본을 떠나기 전에 현지에서 그 회동의 성격을 좀 내비쳤습니다.
네.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그런 모임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일본 NHK TV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설명을 하고
예.
긴밀하고 확고한 양국 관계 유지를 위해서 개인적인 신뢰를 쌓는 데 노력할 것이라 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바뀌어도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곤고히 하는 데 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일본 특히 뭐 그 주둔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이런 네. 것과 관련돼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었죠.
그렇습니다. 이 주일 미군 기지 운영비 등을 거론하면서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지금보다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서 최대 100%까지 늘리겠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적절하게 주둔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난색을 표한 바가 있는데요.
예.
일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주일 미군 경비를 한 1.4% 올려서 매년 평균 1,893억 엔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양국 간에 이렇게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굉장히 후보 시절에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이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라서요.
예, 맞습니다. 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라고 부르는데요. 이 TPP는 오바마 대통령이 8년 재임 중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
미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아우르는 거대한 경제 무역 공동체로 대표적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이 1기 임기를 시작한 2009년부터 공을 들여왔지만 의회와 이 노동단체들의 반대 부딪혀서 성사되지 못하다가 지금 이 마지막 관문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TPP 폐기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 TPP는 이제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오늘 그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의 만남에서도 이 경제 교역 문제 또 앞서 얘기했던 방위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의제가 되겠군요.
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에 어떤 의제가 논의될지 뭐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예.
아베 총리가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보호 무역 대신에 TPP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중요성과 장점에 대해서 강조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주일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 문제 같은 안보 문제들도 주요 의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
뭐 사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 정권 인수로 바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쁜 가운데 시간을 쪼개서 아베 총리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그런 앞선 그 무거운 주제보다는
예.
일단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에 주원점을 두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이 나오네요.
그렇군요. 뭐 전문가들이 그 국가 지도자 간의 개인적인 친소 관계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두 정상의 회동 장소나 시간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전과 동행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도 정해진 게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이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외국 정상하고 만날 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해오지 않았다면서 언제든지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젠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 독일에 도착을 했군요.
네, 임기 마지막 해외 순방길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이 그리스 방문을 마치고 두 번째 순방국인 독일을 방문 중입니다.
예.
어제 저녁 늦게 독일 베를린에 도착했는데요. 통일 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관문 근처 호텔을 숙소로 잡고 머물고 있습니다.
예.
이 오바마 대통령은 호텔을 찾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하고 늦은 시간에 또 만찬을 예. 나눴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평소 메르켈 총리를 가장 가까운 국제 동반자 이런 표현을 쓰곤 했는데요.
예.
두 사람은 국제사회의 협력과 세계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제주의자들입니다.
예.
두 사람은 그간 국제사회가 경제 위기나 난민 위기, 기후 변화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를 해왔는데요.
네.
메르켈 총리가 지난 2011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최고 시민 훈장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함께 공동 기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네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하기 전에 두 사람이 독일 경제 주간지인 비르트 샤프츠 보회 이 특집호에 범대서양 관계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동 기고문을 발표했는데요.
예.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이 협상 중인 무역협정의 혜택을 강조하면서 세계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예.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고문 내용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인은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외교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있는데
네.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한 좀 우려를 좀 그 반영한 그런 기고문이라고도 봐야겠네요.
예. 두 정상이 이 공동 기고문에서 독일인과 미국인들은 그들의 가치와 사상에 따라서 세계화를 일으킬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예.
특히 지금까지 전 세계가 더 화합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과 기업들 덕분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유럽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오늘 그 메르켈 총리하고 양자 회담을 갔는데요. 여기서 국제사회 현안들을 논의합니다.
예.
특히 오늘 회담에서는 내일 독일을 방문하는 그 프랑스,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정상들과 있을 다자 회담의 의제를 조율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이틀간의 회담에서는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개입에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시행한 이 대러시아 제재의 연장 방안이 논의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러시아 제재 시한이 내년 1월 말입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는 지금에서는 최근 미국 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세 사람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트럼프 당선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진 클린턴 전 국무장관. 선거 패배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이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어린이 보호기금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예.
클린턴 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털어놨는데
예.
뭐 그저 집에 좀 틀어박혀서 책이나 읽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
클린턴 전 장관이 많은 사람이 그 지난 선거 결과에 실망했다면서
예.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장 실망했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의 가치를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직접 선거가 아니라 그 선거인들을 먼저 뽑고 그 선거인이 이제 대통령한테 투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클린턴 전 장관이 선거인 단수에서 지면서 이번 선거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그 일반 투표수, 득표수 전체에서는 앞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도 메리앤 에델맨 아동보호기금 회장이 바로 그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클린턴 전 장관을 가리켜서 국민의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현재 그 우편 투표가 계속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요.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요. 클린턴 전 장관이 한 70만 표 정도 더 많은 표를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인단 그 수에서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압도적으로 앞섰죠.
예. 이렇게 미국 선거에서 선거인단 수와 또 일반 투표수가 이렇게 항상 같지 않은 그런 사례가 뭐 몇 번 있었다고 하네요. 지난
네.
2000년 선거 때도 그랬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이럴 때마다 선거인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바보라 박서 상원의원이요. 지난 화요일에 선거인단 제도 폐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선거인단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고 비민주적인 제도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현대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인단 제도로 대통령을 뽑는 게 미국의 작은 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선거인단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이게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왜냐하면 이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려면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이 헌법 개정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예.
헌법 개정안이 3분의 2 이상의 지지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다 통과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선거인단이 대부분 보통 그 주에서 승리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
네.
그래서 선거인단이 일반 투표에서 승리한 클린턴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뭐 물론 이제 클린턴 후보 지지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터넷 청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43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선거인이 반드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해야 한다는 내용은 헌법에 없습니다.
예.
실제로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발표가 나온 일도 있는데요. 하지만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하네요.
선거인단이 반발표를 던진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에 따라서 그 제재 방식이 좀 다른데요. 벌금을 물게 하는 주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거인은 소속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서 뽑히기 마련이고요.
예.
또 반발표를 낼 경우에 다른 선거인으로 즉각 대체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달 19일에 실시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해서 대선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예.
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클린턴 전 장관이 이미 패배를 인정한 상황에서 뒤집힌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그렇군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는 차차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내일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고 오후에는 더 흐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5도, 양덕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2도, 신유주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은 13도, 수풍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3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0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 기온은 3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1도입니다. 황해도 내일 오전에는 구름이 끼다가 오후 들어서는 더 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에는 8도, 낮 기온은 13도, 개성 아침에는 6도, 낮 기온은 14도, 신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경북도 오전에는 맑습니다. 해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9도가 예상되고요. 웅기 아침 기온 2도, 낮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해상 모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후에 비 예보도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중국 남서부 쿤밍시에서 합동 인도주의 지원과 재난 구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에 중국군 134명과 미군 89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헬리콥터와 부교, 기술과 의료 지원 장비들도 동원됐습니다. 훈련은 가상국가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합동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 부상자 후송과 생존자 수색구조 작업, 그리고 이에 필요한 정보와 정책 결정 등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24개국에서 파견된 42명의 군 장교들도 참관합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미중 간 합동 재난구조 훈련은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캐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사이가 멀어지더라도 쿠바와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쿠바 아바나 대학 강연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양국의 강력한 친선 우방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또 양국 간 무역과 문화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리도 총리의 쿠바 방문 계획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전에 발표됐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미국과 쿠바의 국교 회복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미국 뉴욕에서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만납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미국 대통령 선거 직후에도 세계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당시 통화에서 강력한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운동 당시 일본 내 미군기지 운영비 등 아태 국가들의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등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북부 이들리브 주에 대한 공습으로 적어도 30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5일부터 이들리브와 홈스주에 있는 테러 단체를 겨냥해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사살된 테러 분자들은 파테 알샴 프론트라는 단체 소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단체 지도자가 알레포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리아에 공습을 단행하면서 오직 테러 단체들만을 타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모술 인근에서 전직 경찰관 300여 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라이츠워치는 ISIL이 모술 북쪽으로 퇴각하는 과정에서 전직 경찰관들로 추정되는 150여 명의 남성을 트럭 4대에 나눠 싣고 농업대학으로 향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목격자는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 소총과 비명소리가 들렸고 이튿날 밤에도 130명가량의 남성들이 추가로 끌려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이는 ISIL이 모술 인근 지역에서 전직 경찰관들을 끔찍하게 대량 학살했다는 다른 증거라며 ISIL은 반인도 범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지난 2011년 탈레반 정권 몰락 이후 가장 많은 100만여 명의 난민들이 되돌아갔다고 국제이주기구가 밝혔습니다.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이 중 39만 명은 유엔의 본국 송환 계획에 따라 또 62만 명은 파키스탄과 이란에서 추방돼 돌아간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